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3일 동시다발적인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해 120명 이상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독일 친선 축구를 관전하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파리에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또 프랑스 당국은 국경을 폐쇄해 현재 샤를드골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쇄 테러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월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극단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언론사인 샤를리 앱도와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연쇄 테러를 벌여 17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테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미국 록밴드의 공연이 열리고 있던 파리 11구 볼테르가의 바타클란 극장으로 13일 밤 소총으로 무장한 범인 3명이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또한 파리 외곽 축구장인 스타드드 프랑스 근처에서도 여러 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선 프랑스와 독일 국가대표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으며 올랑드 대통령과 수천 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파리 시내 식당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격과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용의자 8명을 포함해 1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무도한 시도였다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전적으로 프랑스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프랑스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유럽 지도자들도 테러에 깊은 충격을 표했으며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 중동 국가들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정상들도 프랑스의 애도를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아직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규슈 남부 해안에서 14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오전 5시 51분경 마쿠라자키에서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또 가고시마현 남쪽 해역에 지진 해일인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오전 7시 20분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북동부 지역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지난 11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의 테러 담당 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테러 지원 등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솔 북한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열린 총선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 하원의 테러 담당 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테러 지원 등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을 한 미국 하원 의원 누굽니까?
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인데요. 포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와 비확산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테드 포 위원장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포 위원장은 현재의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던 지난 1998년 당시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이를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적으로 근접했을 뿐 아니라 또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미국에 적대적이고 다른 테러 지원국들과 협력하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등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 근거들, 포 위원장이 제시한 여러 근거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2008년 이후에도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으며 현재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지금 언급한 사안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지만 테러단체 지원과 납치 등 북한이 다른 불법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의 주요 확산국이자 테러 지원국인 이란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조하고 있고, 지난 10년 이상 이란과 시리아의 폭압정권과 연계해 이들이 북한산 무기들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넘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호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선박 세척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태국 당국에 적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포 위원장은 또 북한이 과거 시리아와 리비아에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고 핵물질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미 소니 영화사에 사이버 공격까지 했는데 이는 테러리즘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단하지 않았으며 김씨 정권의 불법 활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전에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 지원이 끊기고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미 국무부는 20년 뒤인 지난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2014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쿠바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북한은 7년째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테드 포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힐러리 베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포 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테러 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미국의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그리고 수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VOA에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국무장관이 이를 판단해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테드 포 위원장은 지난 9일이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국무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테드 포 위원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테러 지원을 멈췄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게 아니라 이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핵화 합의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는 지적인데요.
네.
포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1988년 이후 불법 활동 등에 더 대담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국무부가 이런 현실을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밝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뉴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반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성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계속 유린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평화체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법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상태가 종식되고 더불어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구축돼 법적, 제도적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평화협정 카드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둔 지난 10월 초에 꺼냈습니다. 그때는 또 미한 정상회담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당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미국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핵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협정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회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발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은 매우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특사는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왔고 북한은 이제 압력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사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고 투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모든 조치들이 지속돼야 하고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시 채택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특사는 이와 함께 대북 압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감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네.
보편적 재판 관할권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비팁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내놨습니다.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 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번 서울인권회의에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과 남북한 민생 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다 폭넓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 호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강조가 됐나요?
라모스 호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공산주의 군주제이자 절대주의 왕정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일어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다음 주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도 84개국으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부터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찬성하는 나라가 111개국에 이르렀습니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표는 지난 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밀어볼 때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올해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은 다음 주, 그리고 유엔 총회의 표결은 다음 달 둘째 또는 셋째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 국제 인권 회의 소식, 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표결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한 북한의 혁명 1세대인 리을설 원수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권력 실세로 꼽히던 최룡해 당 비서가 리을설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제외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최룡해 비서 신변 이상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난 8일 리을설 원수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171명의 당과 정, 군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통상 북한의 핵심 실세들이 총망라가 돼서 세대적인 북한 권력층 내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최룡해 당 비서는 이번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새 비서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변동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최 비서의 공식 행적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내년 5월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역사적인 대제압이라고 강조한 글이 실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변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최룡해 비서의 모습이 북한 관영 텔레비전의 기록영화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의 관행은 이 숙청된 사람은 기록 영상에서도 다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북한 관행으로는 숙청된 사람은 기록 영상에서 다 지우고 영상을 재편집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숙청이나 철직 또는 사망 등 각가지 신변 이상설이 나돌던 최룡해 비서의 모습이 여전히 기록 영상에 남아있어서 그의 거취에 궁금증이 더해졌었죠.
네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을 때도 한동안 관영 매체의 기록 영상에서 그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 비서가 항일 빨치산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빨치산 그룹은 북한 정권 정통성의 한 축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만일 최 비서가 어떤 이유로든 숙청을 당했다면 권력층 내부에 큰 동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룡해 비서의 신변 이상설은 뭐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몇 가지 의문이 풀리기도 했는데 이 같은 관측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대외적으로는 북한 사장의 발언 한국 정부 내부의 대북 소식통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소식통은 지난 12일 최룡해 당 비서가 지방의 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해임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룡해 비서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였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 부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최 비서가 발시산 2세대라는 신분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쉽게 숙청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혁명화 교육을 받다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농촌이나 탄광에서의 혁명화 교육은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 수위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 권력층의 실세였던 최룡해 비서의 신변 이상은 북한 권력 내부의 변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세대 교체가 추진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 같은 분석이 많습니다. 최룡해 비서가 처벌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유가 어떻든 그의 실각은 빨치산 2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신진 세대가 북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북 전문가는 나이 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권력층의 젊은 피를 빠르게 수혈하고 있다면서 내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그런 흐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최 비서를 최성리나 숙청 등의 극단적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포 정치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신상 필벌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당과 군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로 군림하던 최룡해도 처벌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이율설 원수의 사망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리율설의 사망에 대대적인 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애도 분위기 띄우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처럼 리율설 원수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원로 띄우기에 나선 것은 백두혈통 체계를 부각해서 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율설 추모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름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일혁명 전통을 계승한 정통적인 지도자다. 또 거기에다가 초심과 인간미를 지닌 지도자상을 보여줌으로써 당과 정, 군과 민의 일심단결, 세대결속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율설이 빨치산 투쟁 당시 김일성 주석의 연락병으로 큰 공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충신으로서 김일성을 대신하지 않고 삼부자를 모셨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자신의 영원한 호위사령관이라고 지켜서온 점 등을 북한이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율설 원수의 사망을 계기로 신변 이상설의 주인공이 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운명과 함께 또 원로 띄우기, 또 이 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선 북한 당국의 의도 등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별 뒤에서.
그대가 떠나가도 나는 괜찮을 줄 알았죠.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도 담담하게 받은 거죠. 예정됐던 그대와의 사랑 이제 돌이킬 순 없는 건가요? 혹시 서로를 위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Simply that. Above the president, I make all the decisions because I'm the leader of the winning party. And the president will be one.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두면서 50년 넘게 이어진 군부 독재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로의 열망을 버리지 않고 승리를 일궈낸 수치 여사에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미얀마로 나라 이름이 바뀌기 전 버마의 독립 영웅인 아웅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웅산 수치라는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수치 여사의 아버지는 버마가 독립하던 해 정적에게 살해됐습니다. 당시 수치 여사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서 생활하던 수치 여사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직원으로 일하면서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영국에서 주부로 살던 수치 여사의 삶을 바꿔놓은 건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 사태였습니다. 수천 명이 군부에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수치 여사는 미얀마로 돌아가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창설하고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했습니다. 2년 후 열린 1990년 총선에서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전체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대로라면 수치 여사가 미얀마의 새 총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권력 이양을 거부했고 수치 여사를 자택에 가뒀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후 21년 중 15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냈습니다. 1999년에는 남편이 암으로 숨졌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나가면 입국이 거부될 거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연금에서 풀려난 수치 여사는 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마침내 현실 정치가로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마침내 25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국제사회의 관심은 미얀마 총선 결과에 쏠렸었습니다.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미얀마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50년 군부 독재를 뒤로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이룰지 이제는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 8일에 상하원 전체 664족 중에 4분의 3 정도를 뽑는 총선거를 진행했는데 미얀마 선관위에 따르면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상하원에서 이미 모두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네. 앞으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번 주 선거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지면서 군부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과 군부 핵심 인사들이 그동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승리를 확정하면서 앞으로 이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던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제는 더욱더 가까워진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군부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얼마나 확보했나요?
이번 주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40석을 얻는데 그쳤는데요.
네.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364석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이번 총선에 전체 의석의 4분의 3 정도를 새로 뽑는데 90% 정도의 의석을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차지를 한 것인데요.
네.
그만큼 이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했고 이번 선거는 특히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이루어진 자유 총선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의 참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네, 미얀마는 25년 전에도 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계속 집권했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지금 이 정권 이양을 향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그런
네.
형국인데요. 사실 25년 전에 1990년이었죠. 당시에도
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었던 수치 여사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집권을 하지 못했고요. 군부가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오히려 수치 여사를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했죠.
네.
하지만 수치 여사는 그동안에도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요. 가택연금이 풀린 후에 정치에 복귀를 해서 국민 또 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이제는 이 의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상원 모두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내년 1월에 새 의회가 개원을 하면은 미얀마에서는 2월 아니면 뭐 늦어도 3월에는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는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그리고 군부에서 따로 배정한 의원단에서 각각 한 명씩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이제 의원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한 만큼 이들이 지명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 현재로라면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을 새로 뽑더라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수치 여사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군부에서 개정한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영국 국적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걸려서 네. 대통령 후보로 출마조차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군부가 앞서 이제 개헌을 하면서 당시 네. 이 조항을 삽입했을 때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란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치 여사는요 이 총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을 영향을 미치겠다, 국정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새로운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백악관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네. 미국 정부의 그런 요구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네네.
백악관은 역사적인 총선을 축하하면서 개헌을 포함한 추가적인 민주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요.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또 문민통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그동안 미국의 꾸준한 입장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민족 동맹 집권 후 다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네네. 다시 개헌을 해서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길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미얀마의 현행 헌법으로는 개헌을 위해서 의회의 75%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제가 4분의 3 정도만 새로 이제 의원을 선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4분의 1 나머지 의원들은 군부에서 선거 없이 군부 인사들에게 의석이 돌아가도록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네.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군부의 동의가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치 여사가 군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수치 여사와 네. 테인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핵심 인사들과의 4자 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요.
네.
테인세인 대통령은 뭐 군부 출신 인사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이제 대통령을 취임한 후에 개혁과 개방을 위한 조치들을 일부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을 받았는데
네.
과연 이 테인세인 대통령이 앞으로 민주주의로의 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치 여사에게 총선 승리 축하 전화를 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이 백악관이 이번 주에 밝힌 내용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수치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는 노력 또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특히 이제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총선에 따라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 또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수치 여사에게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
네.
미얀마의 테인세인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는 데 대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열린 총선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대응한 노력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북부의 쿠르드 자치정부 병력이 이 ISIL이 1년 넘게 장악했던 이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쿠르드 병력이 탈환한 곳은 이라크 북부 시리아 접경에 위치한 신자르라는 곳입니다. 사실 네. 뭐 주민수가 그렇게 많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를 잇는 주요 도로가 지나기 때문입니다.
네.
쿠르드 자치정부는 민병대 병력이 신자르에 진입을 했고 ISIL은 큰 저항 없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미군지도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신자르 탈환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었고
네.
7,500명의 병력이 세 개 지점에서 신자르에 대한 공세를 벌인다고 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탈환했다는 것이죠.
네, 미국은 이번 승리로 ISIL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이번 작전을 위해서 미군의 군사고문단이 쿠르드 민병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또 성공한다면 ISIL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군 주도연합군은 이번 공격을 앞두고 지난 일주일간 신자르의 ISIL 목표에 집중적인 공습도 가했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신자르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지역인지.
ISIL이 지난해에 이제 시리아 동부 또 이라크 북부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두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리아에서는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카
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북부 도시 모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쿠르드 민병대가 탈환했다고 밝힌 신자르는요.
네.
이라크 북부 시리아 접경 마을로 이 ISIL의 두 거점인 나카와 모술을 연결하는 이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 ISIL의 입장에서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길목을 내준 셈이 됐고요.
네.
ISIL이 그동안에 이 도로를 통해서 병력이나 무기 또 자금 마련을 위해 약탈한 석유 등을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신자르를 탈환하면서 ISIL은 그러니까 뭐 병력이나 물자 이동에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는 쉽게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네.
ISIL이 반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일부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신자르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
네.
미군 주도 연합군이 지난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도록 촉발한 곳이기도 한데요.
네.
신자르는 이라크의 이제 쿠르드 지역이면서도 특히 이제 쿠르드의 소수계인 야지디족이 사는 곳인데요.
네.
이제 뭐 이슬람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야지디족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 내려온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ISIL의 표적이 됐습니다. ISIL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이들이 악마를 숭배한다. 그러면서 네. 이제 남성들은 살해를 하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는 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이 야지디족이 이제 이 신자르가 ISIL에 점령을 되면서 산악지역으로 도피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네. 포위되면서 대규모 학살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이 구호품을 보내고 또 구조를 위한 작전을 지원했고요. 결국 연합군 공습이 시작이 됐었죠.
네. 한편 이라크 중부에서도 이라크군이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을 일부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자르는 이라크의 북부
네.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제 병력들이 탈환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라크 중부에서 반대로 이제 북쪽으로 이라크 정부군들이 ISIL에 대응한 성과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얀 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가 이번 주 안보리에서 밝힌 내용인데 쿠비스 특사는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ISIL 점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였고 느리지만 진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들을 이제 탈환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ISIL이 점령했던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을 탈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특히 이제 ISIL의 자금이 되는 그런 이제 석유 불법 거래를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의미가 있겠죠.
그동안 이라크 현지 병력의 ISIL 대응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쿠비스 특사는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병력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ISIL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네.
이라크 병력이 ISIL보다 병력 수도 많고 무장도 우세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도시를 내주고 물러났던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거죠.
네.
또 연합군의 지원도 과거에 비해서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쿠비스 특사는 특히 현지 병력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군 또 이들을 지원하는 부족들이 ISIL이 장악한 주요 도시들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ISIL의 기세가 좀 꺾였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쿠비스 특사는 이라크에서 이런 뭐 진전이 있긴 하지만
네네.
ISIL을 완전히 격퇴하려면 아직 멀었다. 특히 이제 ISIL은 여전히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네.
이를 장기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과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북부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가세하는 움직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이 영유권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네.
이번 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특히 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인도네시아의 루후트 판자이탄 치안 조정 장관이 이번 주에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루후트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힌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루후트 장관의 발언은 사실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나온 것이었는데
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네. 이제 그런 이제 다국적 협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네. 인도네시아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루후트 장관은 특히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구단선이란 건 중국의 옛 지도에 들어 있는 그 아홉 개의 선입니다. 남중국해 네. 대부분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선이고 중국은 이 옛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주권 또 부속 도서들의 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은 뭐 그동안의 갈등을 빚어온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도 겹치는데 특히
네.
이제 인도네시아 인근에 나투나 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국이 독자적인 경제 활동, 배타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네.
중국은 이곳도 이제 자국 게 영해라는 입장이고 특히 이곳은 수산 자원, 또 원유 같은 해저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해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앞서 필리핀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재판소도 뭐 이를 다루기를 결정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네네.
중국은 이제 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네.
필리핀의 이런 조치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제 관계 개선은 필리핀에 달렸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었죠.
국제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입니다. 국제재판소
네.
중에도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내년 중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재판소에 제기를 했던 필리핀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자국의 주권 문제라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직권 남용이고 앞으로 협조하거나 또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이 재판소의 그동안 앞으로의 이제 진행 과정 또 판결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도 가세하는 움직임이라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8년 11월 14일 오늘 청나라의 10대 황제인 광서제가 궁중에서 10여 년간 갇혀 살다가 38살을 애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Guangxu Emperor in 1908 was only 37 years old. He had led a very vigorous.
광서제는 이름만 황제였을 뿐 실제 권력은 그의 이모인 서태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여장부로 손꼽히는 서태후는 중국 청나라 말기 자신의 아들인 동치제가 5살의 나이에 황제에 오르자 어린 아들을 대신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치제가 20살도 못돼 죽자 서태후는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인 광서제를 황제에 오르게 한 뒤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후 광서제는 커가면서 점차 자신이 황제로서의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판단하고 당시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변법 자강운동, 즉 시대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고쳐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운동을 펼치지만 이 개혁은 서태후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서제는 궁중에서 10여 년간 갇혀 살다가 1908년 오늘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889년 11월 14일 오늘 후에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될 자와할랄 네루가 인도 카슈미르 지방의 브라만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네루의 아버지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를 보좌한 모틸랄 네루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네루는 16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후 인도로 돌아온 네루는 마하트마 간디를 만난 뒤 국민회의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1921년 영국이 국민회의당의 활동을 불법화시키자 네루는 반영 투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처음으로 체포됩니다. 이후에도 네루는 1945년까지 24년에 걸쳐 8차례 체포돼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7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인도가 독립하자 네루는 인도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On this historic occasion, the first constituent assembly is addressed by Prime Minister Pandit Nehru.
이후 네루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비동맹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